오늘 함께 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까지 저희가 보도록 하죠. 워낙에 유명한 말씀이라서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한 부모의 영향에 따라서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18세기 두 인물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았답니다. 그한 사람은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조나선 에드워즈라는 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마커스 슈츠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세기 그이 조나선 에드워즈는 늘 독서에 힘을 쓰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가정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잘 섬긴 반면에 이 마커스 슈츠는 독서도 하지 않았고 집은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자는 곳이라고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좋지 못했습니다. 5대에 걸쳐서 조나선 에드워즈의 후손은 896명이었는데 그 중에 부통령이 1명, 상하원 국회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판검사 및 변호사가 130명, 공무원이 80명이었답니다. 반면에 마커스 슈츠의 그 5대 후손들은 1062명이었는데 그중에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사람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영세민이 286명, 그리고 기본적인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이 46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죠. 가정 환경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혹은 신앙과 불신앙의 결과적인 차이를 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예화입니다. 사람들은 그 집안이 얼마나 성공적인 집안인가를 말하기 위해서 그 집안의 전문인이 몇 명이고, 그리고 박사가 몇 명이고, 정치인이 몇 명이고, 성공한 사업가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의 예화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우선 생각해 볼 만한 이런 예화의 문제는 그것은 특별한 경우를 보편화시켜서 말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전혀 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설령 그것이 사실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두 가정의 그 비교일 뿐이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지만 훌륭한 목사의 가정이지만 굉장히 불행한 집안과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나가고 잘 되는 집안을 샘플링을 했더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은 간증의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큰 복을 받아서 그 간증을 하면 저는 그 간증이 틀렸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거짓되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그렇지만 자칫 위험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개인에게 임했던 특별한 은혜를 자꾸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냈으니까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했더니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 좋은 대학 갑니다라는 공식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자체가 설령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매일 큐티를 했다고 아이들이 다 좋은 대학 가는 건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했더니 부흥했다. 그거는 개인에게 임했던 개인의 간증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것을 보편화시켜서 공식을 만들면 위험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인간의 그 연약함은 자꾸 무슨 사건들을 공식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 결과가 분명치 않거나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그 공식을 만들어서 그 공식을 적용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인간 사람들을 다루는 그 방법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공식도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켜서 적용시킬 만한 것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연 소위 말하는 그 형통과 축복이 있다고 하더라도 5대손 할아버지의 그 경건함이 5대 자손에게 미친 것인가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5대손 할아버지인 조나선 에드월드가 경건했기 때문에 5대 자손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만한 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들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보면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괜찮은가요? 처음부터 하셔야 되나요?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소위 화이트 칼라는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블루 칼라는 실패라고 생각하는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몇 년 전에 의과대학, 한국의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신 그 의사 겸 교수 한 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한국에 가서 얼마 동안 학교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분의 의견이기 때문에 뭐 일반화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분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국인에게 의사는 부럽지만 존경스럽지 않은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다면서 개탄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인 현실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니면 한국의 그 사회적 혹은 이 한국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러한 여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한국에서 나오는 드라마의 주제는 온통 법조인과 정치인 그리고 의료계의 부패와 공권력을 이용한 횡포에 관한 것들입니다. 선하게 살든지 악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든지 존경을 받지 않든지 상관없이 공부 많이 하고 그래서 안정적인 생활이 안정적이고 수입이 많으면 그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발상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저는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다 부패한 사람들이라거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안정적인 수입과 부유한 삶이 성공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추구할 수도 있고 그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를 결정해주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세계관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가 하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물질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리고 실패는 하나님의 저주이거나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보아도 괜찮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인생을 힘들게 만드신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인생에 굴곡이 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지만 평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인생이 형통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삶에서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당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구원 계획이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데 크게 일조한 이야기가 있다면 요셉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은 그 인식을 가지고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고난 중에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는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발견하게 나오게 되죠.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에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 야곱은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반면에 그 이 에서는 오히려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기 이전에 35장에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의 아내였던 라헬의 죽음,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야곱의 족보가 나오는데 네 부인을 통하여서 12명의 아들을 두었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아무런 묘사도 없었고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특히 그 다음 장인 36장에 나오는 이 에서의 족보에 비교하면 야곱의 족보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녀들 중에는 살인을 한 아들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성폭행을 당한 딸도 있었고 그리고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서로 공모해서 자기의 형제를 죽이려고 했고 마침내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에서에게는 세 명의 아내를 통하여서 다섯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세일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곳에 이주해서 그 산악 지방을 점령하죠. 에서의 후손들은 모두가 다 왕이 되었고 족장이 되었고 그래서 에서의 가족들은 당대 최고의 세력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저는 에서의 그 족보를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해 놓았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기근이 났을 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들을 보내야 했고 그리고 자기의 양을 치기 위해서 아들들이 직접 목축을 해야 됐던 반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반면에 에서는 이 대부호였고 최고의 세력가였고 또한 자손 대대로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성경의 기록상에 보아서는 에서의 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든지 질투를 했다든지 에서의 자식들이 사기를 당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살인을 했다거나 아니면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기록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에서의 그 이 가족들, 에서의 족보는 그야말로 참 특별해서 에서는 아주 호탕한 성격에 특별히 가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 가족들에 대한 그 애정과 그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야곱에게 몇 번을 속아서 자기의 친동생에게 속아서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권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고 난 다음에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죠.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합니다.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그곳에서도 자기 외삼촌과의 갈등이 있어서 자기 것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사기를 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야곱이 제일 걱정했던 사람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에 얍복강가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했던 그 기도의 핵심도 결국은 자기의 생명의 보존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를 바라서 꾀를 내서 자기의 부인들과 자녀들을 먼저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린 다음에 만나보려고 그에게 주겠다는 그런 그 이 뇌물들 아니면 재산들 또 이 부인들 또 아이들 그렇게 먼저 보내기도 합니다. 정말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군인을 끌고 야곱을 만나러 왔어요. 야곱에게는 그 재물들이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에게는. 그래서 야곱을 보자마자 야곱을 끌어안죠. 그리고는 그를 받아들이면서 빨리 집에 가자고 아버지 기다리신다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따라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야곱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겜 땅에 다시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살려고 하다가 자기 아들들이 살인을 하고 그래서 더 곤경에 처하면서 마침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그때도 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받아들여서 그 기름진 땅에서 함께 목축을 하면서 야곱의 양들도 늘어나고 요셉의 양들도 늘어나서 두 가정이 같이 있기에 힘들다고 생각됐을 때 에서는 깨끗이 세일 땅 산악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 땅을 야곱에게 다 주고 이쯤 되면 야곱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호탕한 사람이고 에서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너그러운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 가족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에서는 야성이 넘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 야성을 보여주는 특징을 성경은 애석하게도 그에게 털이 많았다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그 자녀들도 형통한 것 같은 이 에서의 성공적인 족보를 소개하고 난 후에 다시 야곱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어머니를 먼저 잃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너무 어린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고 라헬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불쌍했던 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경우는 어머니도 보지 못했고 더 어린 아들이었고 그런데도 오히려 야곱은 이 요셉을 총애하고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그 색깔 있는 좋은 옷을 입혔다는 말은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말이거나 아니면 형들을 감독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채색 옷을 입혔다는 말은 그를 상속자로 여겼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마치 형들이 보기에는 아버지가 요셉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서 그 자기의 재산을 상속할 것처럼 그렇게 요셉에게 특별한 편애를 하고 그에게만 좋은 옷을 입히고 있기 때문에 요셉으로서는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의 경우로 볼 때는 사실은 야곱의 야곱이 한 일 때문에라도 사실은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사실 이 꿈은 요셉이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고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법한 꿈입니다. 한 번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는데 자기가 묶은 단에 11개의 형들이 묶은 단들이 절을 하더라는 꿈이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자기의 별에게 해와 달과 그리고 다른 11개의 별이 자기의 별에게 절을 하더라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요셉은 이 꿈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기분이 좋아서 형들에게 말을 했을 겁니다. 만일 이 꿈이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은 왕따를 당하고 있던 그 요셉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무의식 중에 잠재하고 있던 그 자기의 야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이해를 했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이 꿈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개꿈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형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가 17은 된 것 같아요. 17쯤 됐으면 알만도 한데 그런데 자기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환경에서 이 꿈을 도대체 왜 형들에게 이야기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면 이 꿈들 중에는요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기에는 너무 좋은 꿈들이 있어요. 괜히 기분이 좋고 왠지 꼭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몰래 주일날 골프 치러 갔다가 홀인원을 한 목사님처럼 이건 누구에게 말을 해줘야 할 텐데 그냥 혼자 있기에는 너무 억울한데 말을 하자니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결국은 하는 수 없이 말을 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이러한 그 경우처럼 아마도 이 꿈도 왠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거의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주 오래전에는요 목회를 시작하고 초기에는 토요일 밤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자꾸 교인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웃을까라고 그렇게 이상하게 왜 웃을까라고 생각하고 제가 둘러보니까 제가 잠옷 바지만 입고 서 있다가 꿈을 깬 적도 있었고 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어요.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인데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가 해서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교회 주변에 많이 몰려 있는데 저는 그날이 주일인 줄을 몰라서 설교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그 강단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섰는데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막 버벅거리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결국은 내려오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꾼 적은 여러 번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 꿈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거의 많은 분들은 이 설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구나. 설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혹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그 스트레스나 아니면 설교 준비가 잘 안 돼서 힘들어한 그런 힘든 그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분들이 어렵지 않고 그렇게 해몽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 좋은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모여있던 미국 사람들이 제 영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다 일어서서 스탠드 오베이션을 하면서 박수를 쳐주는 꿈을 꾼다든지 아니면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교인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그래서 들어오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됐고 줄을 서 있다가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 2시간이나 기다렸다가 돌아가면서 다음 주에는 2시간 전에 와야 되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런 꿈도 꾼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꿈을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 꽤나 받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이고 또 하나는 교회 부흥과 성장에 대한 야망이 그 안에 있었다고 그렇게 꿈을 해몽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일 없다고 억울하다고 말하겠지만 제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불안과 그리고 또한 그 욕망이 꿈으로 표현됐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형들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의 마음속에 있던 무의식적인 아니면 의식적인 내면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요셉도 그 내용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마음속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막연한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꾼 꿈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아주 애매합니다.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경우들이 여러 번 나오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계시하셔서 그 땅과 그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고 언약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꿈에는 하나님도 천사도 환상을 통해서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요셉은 그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어지는 그 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에게로 그리고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서 누구에게 갈까요? 요셉에게 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 유다에게 유다로부터 다윗에게 다윗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입니다. 구속사적으로. 그래서 유다에게는 이 약속을 하시죠. 오히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는 그러한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으로 들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고 애굽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가는 역할을 맡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언약의 자손으로 이어져 가지는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언약은 야곱에게서 유다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겠다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요셉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맡은 그 한 특별한 일, 그 백성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해야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계시였던 것입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아니라서 아마 본인도 그들이 형들에게 하도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꾸게 되었던 심리적인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일 이 꿈을 장차 이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될 것이고 자기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운명으로 이해했다면 그건 엄청난 비약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던 그러한 생각의 표출이라면 이건 계시가 아니라 야망인 겁니다. 저는 이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요셉의 계획도 아니고 요셉의 뜻도 아닙니다. 요셉이 원했던 일도 아닙니다. 그거는 요셉도 몰랐던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은 단순히 요셉과 형제들을 비교해서 왕따당하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형들 위에 높이 세우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만드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꿈의 이야기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을 대조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초라해 보이는 그 에서의 족보와 화려해 보인 야곱의 족보와 화려해 보이는 에서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에서가 더 큰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었던 야곱의 자손들은 오히려 보잘것없어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단순히 왕따 당하던 요셉이 어떻게 형들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야곱이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한을 푸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역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냥 두실 리 없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 리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복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땅에서 형통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 요셉을 당시 최고의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야곱을 에서보다 더 성공적으로 만드신 겁니다. 세일산 주변의 주변을 다스리는 그 권세 크기는 하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권세에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이 땅에서 형통 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그 한을 요셉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풀어주셔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다 형통하고 다 잘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너무 실망스러워요. 너무 실망스러워요. 아니 이건 너무 아쉽고 너무 섭섭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었다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성공하고 출세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다면 조금 더 화끈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남들 다 7년씩 걸리는 박사학위를 3년에 끝내는 거예요. 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면서 사업이 안 된다 다들 힘들어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가게 한번 열면 그냥 금방 대박이 나는 거예요. 좀 화끈하게 보여주시면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건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다니엘처럼 사자의 그 입굴 속에 들어갔다가도 해를 입지 않고 나온 사람도 있고 사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나온 사람도 있지만 토베켜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토굴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 불 가운데서 화형을 그냥 피하지 못한 채 화형을 당하고 죽은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형통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건져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뉴게이트에서 런던 브릿지까지 Christ, none but Christ, 오직 그리스도 그 말만 외치면서 그 런던에까지 와서 화형대 위에 올라서서 거기에 붙은 그 불에 마지막 숨을 쉬면서까지도 크라이스트를 외치고 죽었던 존 브래드폴드 같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건 맞는 말이 아닌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모두가 다 학위를 일찍 끝내고 사업을 다 번창하게 만드신다는 건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기가 막힌 놀라운 성공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고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백성에게는 긴 아픔과 고난이 시작되었는데 자기 혼자 총리가 되어서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부러워하는 것, 이것은 불의해 보이기조차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주신다는 표적이 무엇인가를 물었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계시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하늘의 별처럼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여기셨는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밌게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적이 뭐죠? 표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표적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수염소와 3년 된 숫소와 3년 된 암양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것을 각을 떠 쪼개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엄밀하게 이 사건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맺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근동지방에서는 약소국과 강대국이 언약식을 맺으면 그때는 고기를 쪼개어 놓고 그리고는 약소국의 임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조약을 어기면 쪼개진 고기처럼 너도 쪼개지리라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식을 맺기 위해서 고기를 갈라놓았어요. 그렇게 고기를 쪼개어 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는데 솔개가 자꾸 와요. 그렇게 쫓다가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끔찍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자손이 400년 동안 이 열국의 종노릇을 하다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나와서 이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벌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고난을 원하지 않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본문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게 한 세 가지쯤 돼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잘못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히 리즈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말씀하셨을 때 아멘 했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아멘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표적이 뭐냐고 물었어요. 하나님 그거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 화가 나셨죠.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자꾸 하나님 그 이 리즈닝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 있는데 위험해요. 목사님에게 자꾸 찾아가서 목사님 이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정은 도대체 이해가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목사님에게 물으면 자손이 400년 종살이에요. 그냥 교회에서는 무조건 아멘이에요. 목사가 뭐라고 말하면 아멘 그래야지. 그런데 왜? 라고 물으면 400년 종살이에요.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더라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 하세요. 그게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리즈닝 하기를 기뻐하시고 저는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박국 선지자도 욥도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리즈닝을 하죠. 하나님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이렇게 형통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악인들이 형통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어찌하여 택한 백성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 편이기는 한데 청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바보신자 되지 말라고 말해요. 계속해서 물으라고, 리즈닝을 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절대로 언짢아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믿는 것을 좀 확인하고 가는 것이 훨씬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일 테니까 무조건 믿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조건 믿는 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위험한 믿음입니다. 리즈닝을 했다는 게 크게 문제가 될 리가 없죠. 당연히 리즈닝을 해야죠. 그 표적 보여달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화내시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아브라함이 범한 잘못이라고 여겨지는 게 있다면, 이게 예배 현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니까 예배의 현장이라고 그렇게 가정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임재를 기다리던 중에 솔개가 오니까 쫓고 그러다가 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는 제 설교하는데 깜빡깜빡 조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정말 이 위험한 짓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졸면 400년 종살이 해요. 갑자기 잠이 확 달아나시죠? 예배 시간에 깜빡깜빡 조시고 그렇게 자꾸 피곤해 하시면 큰일 나요. 설교 시간엔 절대로 졸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았다가는 자손 대대로 고생합니다. 근데 정말로 그런 걸까?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교인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제 설교 시간에 조는 분들이 보면 저는 고마워요. 조는 분들이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누가 졸았기 때문에 제가 디스커러지가 되진 않아요. 뭐 제가 설교가 제가 졸게 만들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히려 좀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하겠지만, 조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유가, 오히려 고맙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집에 가서 자도 되는데 왜 교회 와서 잘까? 그게 궁금해서예요. 피곤하면 집에 가면 되지. 누가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왜 교회 와서 잘까? 제가 생각하기엔 그게 열정 같아요. 이게 그냥 교회 집으로 가도 되지만, 아 그래도 예배하고 싶어. 너무 몸은 피곤한데 그래도 나 기도하고 싶어. 그리고 왔는데 그 몸의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고 그 졸음을 그 졸음과 싸우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고마운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열심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성경에서 그 조는 졸음의 열심에 관한 걸 보자면, 사도행전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 드로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있던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강론할 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졸다가 죽은 사람으로 유명한, 유두고 하면 누구나 다 예배 중에 졸다가 죽은 사람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저는 유두고라는 그 이 사람이 떨어져 죽은 것을 통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다 하는 그러한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당시 교인들의 열심과 교인들을 위로하고 있는 사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더 합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유리커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일부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노예의 이름이라 그래요. 헬라 이름 중에도 노예들이 이런 이름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한글 성경엔 청년이라고 그 번역된 단어는 10대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이론에 따라서 유두고가 노예였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그리고 노예이고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언젠가 영접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렇게 일주일 동안 머물다가 마지막 날 이제 늦게까지 강론을 하고 그 다음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강의가 늦어지는 거죠. 거기에 있는 교인들은 이제 바울이 그곳에 있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많이 모였을 겁니다. 유두고는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마음대로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른 새벽부터 아마 힘들게 하루 종일 일했을 겁니다. 온 몸이 파김치가 되었을 겁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든데, 그런데 바울의 강론을 듣고 싶었어요. 그 마지막 바울의 말을 듣고 싶어서 그 예배 자리에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다락방에 참석을 했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 성경은 재미있게도 별로 의미가 없는 말인 것 같은데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거기에 불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해요. 거기에 사람이 가득 찼는데 불이 많았다.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밝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전기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태우는 호롱불입니다. 그러면 불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공기가 굉장히 탁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오순절 바로 직전이니까 초여름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오후에 늦게 도착한 그 유두고가 거기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그 탁한 공기, 약간은 더운 날씨, 그리고 또한 그 몸의 피곤함이 딱 졸기 좋은 거죠. 아마도 그 졸음을 이기기 위해서 유두고는 창가에 앉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은 예배 시간에 졸면 떨어진다든지 예배 시간에 가능하면 창가에는 앉지 말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사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엔 유두고를 책망하는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살려주시고 그래서 적지 않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사건이 나오죠.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보면 일부러 저 보라고 조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빼고 그런 분들 빼고 그냥 정말 말씀을 듣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배를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오기는 왔는데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조는 분들 참 고마워요. 아브라함이 범했던 죄가 졸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400년 종살이를 시키시는 이런 잔인한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만한 아브라함이 범했을 만한 죄가 있다면 다른 짐승들은 다 각을 떠놓았는데 쪼개놓았는데 새는 각을 뜨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기를 큰 죄는 회개하면서 작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0년 종살이를 시키셨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범했던 어마어마한 죄들은 다 회개를 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여기에 오면서 빨간불에 지나간 거 아니면 35마일 존에서 45마일로 간 거 그거 회개 안 하면 400년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주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물론 얼마나 우리가 거룩하고 순수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원래 새는 각을 뜨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새를 각을 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걸까라고 보는 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다른 민족에게 가서 400년 동안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겠지만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결국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서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한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용광로가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나가신 겁니다.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말하노니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네게 한 약속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하여서라도 내가 네게 약속한 그대로 이 자손들을 큰 민족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하게 만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제 이루기 위한 시작으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셔서 이제 내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이 많은 그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다. 성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일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한 번도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는 겁니다. 요셉의 생애를 보면 따라오는 말 중에 또 다른 하나가 형통이라는 말,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꿈, 이 요셉의 꿈 못지않게 이 형통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재미있게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때부터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요셉의 생애에서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면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단어가 따라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없었는데 그 단어가 그때부터 따라 나오기 시작해서 여러 번 언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셔서 요셉을 이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이 팔려가는 과정에서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그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도록 하시고 그래서 또한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하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함께 하신 겁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요셉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시작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는 지지부진하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고 잘 되었다는 이야기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는 간증이기는 한데 사람들은 이 고난당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발상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하셔서 하나님은 그때에도 그리고 그때부터가 아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뜻하지 않았던 이 난관에 봉착하면 도대체 내 인생에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지 그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한 게 있을까 고민하게 될 때도 많이 있는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계셨다는 말이죠. 정작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 솔직히 저는 답답합니다. 39장 2절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가 나중에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좀 괜찮게 보이는 말씀인가요? 여전히 외국에서 원하지도 않는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인에게 잘 보여서 그래서 주인이 그를 잘 보아서 그로 하여금 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형통입니까? 그에게 자유를 주었다든지 아니면 보디발보다 더 뛰어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보디발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했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는데 그 여전히 힘들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자유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해서 노예예요. 형통해서 여전히 그 고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는 삶이라는 말이고 여전히 억울하게 팔려온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노예들보다 더 중노동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노예들은 주인 잘못 만나서 매일 매를 맞는데 그래도 노예 출신이긴 하지만은 보디발 주인 잘 만나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그걸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물론 그 차이를 아주 무시할 것은 아니라서 요즘도 목회를 하면서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교회가 성장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목사들을 사람들은 불쌍한 목사라고 부르고 대접받고 나은 환경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성공한 목사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가치관의 문제일 거예요.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을 형통이라고 부른다면 하나님의 논리는 너무 인색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형통했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잘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 루커맨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최근에 아주 굉장히 핫한 무신론자입니다. 필 루커맨이라고 하는 분이 종교 없는 삶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가 주장한 바에 의하면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제시하면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못 사는 게 아닙니다. 평균적으로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의 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더라는 말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올까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한 번 나오는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언제 나올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 나온다면 이해가 되잖아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총리가 되게 하셨구나. 지금까지 모든 서름과 슬픔들 다 컴펜세이트 할 만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을 그때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그의 손에 쥐어줬는데 성경은 그것을 복을 받았다든지 성공했다든지 하는 말을 한마디도 쓰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그 부인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생각해보면 요셉은 정말로 억울한 사람인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저는 요셉이 경험했던 그 억울함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어서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요셉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가 잘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고난과 순환을 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정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물론 저는 조금 알 것 같기는 해요. 사람들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요셉이 유혹을 받는 사건을 마치 이 성적인 유혹을 받고 성적인 유혹을 요셉이 어떻게 물리쳤는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인 것처럼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보디발 아내가 그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은 사실이더라도 요셉이 그래서 그 성적인 유혹을 물리쳤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다고 해서 자기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유혹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는 생사를 건 문제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순간 그는 거절해도 죽고 받아들여도 죽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건 단순히 그냥 성적인 유혹을 어떻게 물리칠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유혹 때문에 그는 이제 죽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는 모든 여인들이 흠모할 만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사실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9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 이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개역 개정을 그 이 번역을 하면서 리바이스를 하면서 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걸 조금 오역을 한 것 같아요. 개역 개정에 보면 요셉을 소개하면서 창세기 39장 6절에 그는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옛날 개정판을 보면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딱 저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저를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걸 샘내는 사람들이 그 아담하였다는 말을 빼버리고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아담했다는 말의 의미는 well-built라는 말입니다. 건장했다는 말이고 튼튼했다는 말입니다. 작다는 뜻은 아니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던 모든 여인들이 흠모했어요. 그 소식을 그걸 알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에게 성적인 유혹을 요셉은 전혀 느끼지 않았어도 이제 그 유혹을 받는 순간 그는 죽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이미 억울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무슨 뭐 유혹을 받고 이런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냥 그 아내가 유혹을 하고 아, 전 싫습니다라고 했다가 감옥에 오게 된 그러한 상황. 그러니까 싫습니다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러면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계산하고 외증을 한다면 사실 그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도 그에게는 답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그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데,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억울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간수장에게 잘 보여서 옥살이를 조금 편하게 한 거? 그거 형통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인맥을 잘 만들어서 그래서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거? 다른 사람들은 조금 더 힘들게 살지만 자기는 감옥에 있으면서도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을 형통이라고 불러도 되겠는가 말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결코 그렇게 본 적이 없었는데 언제부턴지 이 교회가 마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넉넉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동행을 이 형통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의 형통은 고난 중에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음이지 그나마 조금 더 쉽고 편하게 살 수 있었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은 그가 좀 더 잘 살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형통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지 그가 남들보다 잘 살았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것을 성공이고 형통이라고 읽을까요? 우리가 요셉의 형제들처럼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지 않고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질투할 수밖에 없도록 편애를 했던 야곱에게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했던 그 과오는 요셉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것이 그를 미워하게 만들었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보다 더 앞서가고 나보다 더 높아진다는 것에 대한 질투가 형제들에게는 굉장히 많았고 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실수는 지금도 우리가 범하는 실수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출세와 성공이라고 생각해서 비교하고 자랑하고 위축되게 만들기가 십상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빛나든 얼마나 초라해 보이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반대로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꾸는 꿈은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지금은 이렇게 초라해도 언젠가는 크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기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출세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꿈은 비록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 택한 백성인 야곱의 자손이 택함을 받지 못했던 에서의 자손보다 부족하고 못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뿐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얼마나 잘 나가는가에 성공의 잣대를 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까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가진 것도 없고 매일 아프고 그리고 또한 초라한 인생을 살아도 나는 예수 때문에 괜찮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출세해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도 예수를 아는 고상함에 비하면 이건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라는 고백도 감히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며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남들보다 먼저 가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에 우리 인생의 성공을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든지 결국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고 싶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꿈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뜻이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쉽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잘 성장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뉴욕에 한번 집회를 갔는데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저에게 이야기를 해요. Pastor Roe, I don't think God is fair. 목사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그래요. 제가 그 자매에게 참남하도다. 네가 감히 무엇이 간대? 인간이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뇨?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원하는 대로 그릇을 만들 수 없더냐? 감히 네가 무엇이 간대? 하나님의 공평함을 논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말했던 그 자매는 뇌성마비 장애인이었습니다. 평생을 윌체어에 앉아 살았던 그 자매가 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는 그 몇 마디의 말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비틀고 그리고 얼마나 숨을 몰아쉬면서 그 말을 했는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자매 앞에 저는 하나님의 공평함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많이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적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둘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자매에게 얘기해서 I think God has given you only quarter talents. 한 달란트도 아니고 quarter 주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적어도 분배에 있어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자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함이 언제 나타났는지 아니? 하나님은 그 코럴 탈란트를 주시고 그걸로 다섯을 이기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몇 개를 주셨는가를 알고 계시고 그 주신 것에서 배를 남기는 것 이상을 기대하지 않으신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평함이 있다. 다섯 받은 사람은 다섯을 남겨야 충성된 종이고 둘 받은 사람은 둘을 남겨야 충성된 종이고 하나 받은 사람은 하나 남기면 충성된 종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비유처럼 하나 받은 사람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가 오해했던 것은 하나 주고 다섯 이기라는 줄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오해였어요. 저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르게 나눠주셔서 어떤 사람들은 크게 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작게 되게 하세요. 태어나면서부터 기가 막힌 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이겨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무슨 재주로 이겨요? 못 이길 사람들 세상엔 허다하게 많습니다. 손만 대면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손만 대면 망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까?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성공한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저를 타고 가면서 저는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돈이 보입니다 그래요. 제가 어떻게 이겨요? 저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그런데 돈이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이기느냐는 말이에요. 정말로 그래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제가 사실 참 아삭하게 생각하고 섭섭하게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는 이 인간 승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 승리를 통해서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긴 하겠지만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 그리고 헬렌 켈러가 된 것 같은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광고를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에게 낙심이 되고 얼마나 디프레스되게 하는 일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아니요. 헬렌 켈러는 헬렌 켈러만 헬렌 켈러가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에게 너도 헬렌 켈러가 될 수 있어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너도 헬렌 켈러가 되어야 인정받을 거야. 그러면 이건 불공평한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 장애인들에게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귀해 라고 말해주면 어떤가. 그냥 너는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거야. 커져야 총리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손안에 있다면 비록 작아도 한 달란트밖에 없어도 남들에 비교하면 항상 뒤처지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열악하고 남들은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하는데 나는 매일 돈 걱정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이나 버겁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공평함을 감히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입니다. 이게 꿈입니다. 우리들의 꿈은 우리의 원함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요셉이 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말도 아닙니다. 왜 많은 분들이 책을 쓰면서도 꿈꾸는 자 요셉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인데 이 말은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놀리기 위해서 했던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모독한 셈이 되었습니다. 예수 때문에 이 사는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인생이 곤고하다고 놀리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고 적게 가진 사람들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거스르는 행위인 겁니다. 내 교회가 더 커졌기 때문에 작은 교회 목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내게 준 것이 무엇이든 다른 사람에게 준 것이 무엇이든 결국은 나는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심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것이 마치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건 합당하지 않을 겁니다.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다음에 뭐가 될까요? 그래요. 근래 어떻게 하냐? 왜 그걸 나한테 묻냐? 내가 점쟁이냐? 네가 뭐가 될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는 바른 답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은 운명론적으로 저의 예지의 능력을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될까라는 질문은 목사님 알아맞혀 보세요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불안하고 답답한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그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모른다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말하기보다 오히려 저는 대답할 때 이 다음에 우리가 무엇이 될까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뭐가 될지 공부를 언제 끝날지도 잘 모르죠. 여러분들은 공부를 끝내고 나면 어디로 가서 또 일을 하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죠. 우리는 계획을 하고 구상을 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는 것,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있다면 내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도 내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성공이라 할지라도 저의 삶 가운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남들보다 크게 쓰임을 받든 남들보다 적게 쓰임을 받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내가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결국은 꿈을 가진 사람들은 내 원함과 내 야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들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아니 잘 되는 사람도 있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굉장한 시련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한 번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이어지는 것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요셉은 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그때에도 그는 죽으며 했던 마지막 유언은 형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때 내 유고를 잊지 말고 가져가 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소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어 그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